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중공사를 왕좌현의 비서인 최룡해 동지가 하겠습니다.
Nothing. It's not based in any sort of reality. It is a country where people are starving in the streets, where they are cut off from the outside world.
The report is adopted.
세대 모두 발진 지점과 복귀 지점이 북한 지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소형 무인기 세대 모두 다수의 우리 군사시설 상공을 이동하도록 계획되었고 두 대, 즉 백령도와 파주 추락 소형 무인기에서는 비행 경로에 근거가 되는 사진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또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의장의 보고서 채택 선언,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 등을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외무장관이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보편적 정례 검토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공식 결론을 내리고 그 같은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비롯해서 지난주 나온 주요 뉴스들을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징후가 3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용 터널 입구에 가림막이 설치됐다는 것인데 이것을 핵실험이 임박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전문가들은 일단 그 핵실험장, 그 터널 입구에 가림막이 설치된 것을 사실상 핵실험 준비의 마지막 단계인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터널을 봉쇄하기에 앞서서 터널 봉쇄는 최종 단계인데요. 네. 그 봉쇄에 앞서서 마지막 그 전 단계 조치로 터널을 가림막을 한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그 해석은요. 이 가림막 설치는 그 해당 장소에 인공위성에 찍히면은 곤란한 뭔가가 있다는 시사다라고 이렇게 CNN 방송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가림막을 설치한 것은 터널 봉쇄라는 최종 단계에 앞선 그런 단계라고 볼 때 사실상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의 경우는 이 가림막 설치를 했다가 다시 걷어냈다 이런 조치를 반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한국 정부 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것이 임박한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실시는 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한국 정부는 그 북한의 그 핵실험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그 언론사 간부들을 만났는데요. 김 장관은 북한이 결심만 하면 바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일종의 그 심리전 또는 기만 전술 이런 것을 병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놓고 이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어떤 시기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평양이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겁니까?
예,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평양이 무엇을 노리고 있고 평양의 의도가 무엇이냐와 관련해서 몇 가지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를 줄곧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사실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속하면서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좌절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있다라는 거죠. 아,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서 도발적인 행동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핵실험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북한 내부적으로 아직 그 체제 불안정 이런 상태가 그 잔존해 있는 마당에 네. 그 내부 결속을 좀 꾀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실질적인 문제로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아주 핵무기를 완성된 단계로서 갖기 위해서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그 개량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핵실험은 불가피한 북한의 그 조처다라고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 최대 효과를 노리면서 실험을 한다고 해도 역시 이 핵실험을 하면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고립화 이런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번 그 3차 핵실험을 할 당시 그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이 결의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트리거, 즉 방아쇠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북한이 만일 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할 경우에 그 유엔 안보리가 거의 자동적으로 개입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그 국제사회 만류를 뿌리치고 핵실험을 할 경우 국제사회가 자동으로 개입되는 건 물론이고 그 한국, 미국, 일본 이런 서방 국가들 또는 중국도 나서서 그 다자간, 양자간 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윤병수 외무장관이 아주 강력한 경고를 북한에 보냈지 않습니까?
예, 네. 윤병수 장관은 지난 한 주 내내 그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는 발언들을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네.
이 5월 달은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이 의장국입니다.
네.
그래서 윤병세 장관은 지금 의장국의 의장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유엔 그 본부 뉴욕을 방문했었는데요.
네.
그 이 자리에서 지난 5일에는 유럽연합의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죠. 캐셔린 애스턴 대표와 만났고요. 또 국제평화연구소라고 하는 민간단지에서 연설하기도 했고요. 또 유엔 안보리에서 토론회를 주재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윤병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실제로 핵실험이 일어날 경우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그 발언 내용을 소개하면요. 캐슈런 애슈튼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지난 5일 만난 뒤에
네.
윤 장관이 한 얘기를 보면요. 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더 이상 북한 문제로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이 북한 문제를 완전 종결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의 제재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는 건가요?
글쎄요. 북한이 어떻게 느끼느냐는 뭐 알려진 바는 없고요. 다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그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지금까지 세 번, 2006년, 2009년, 2012년 세 번 그 핵실험을 실시했는데요. 그때마다 안보리가 모두 북한에 그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뭐 그 안보리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작용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재된 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무기 또는 핵과 미사일 개발 여기에 쓰는 자금을 동결하고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사치품에 대한 수출을 금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정상적인 무역 또는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생필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북한이 정상적으로만 그냥 활동하게 되면 무역 또 이런 수입 수출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그동안 세 차례의 그 제재를 취했지만 북한이 이렇게 계속 핵실험을 계속하려는 것은 그렇게 그 제재가 강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그 윤병세 장관의 이번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일인데요.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안보리 주관으로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핵 확산 문제를 다뤘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예, 그 안보리 토의는 윤병세 장관이 주재하는 그런 그 자리였는데요.
네.
이 주재 자체는 지난 2004년에 그 대량 살상 무기가 테러 집단이나 이런 그 불법 집단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의안 1540호인데요.
네.
이 1540호의 이행을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였고요. 이 자리에서 역시 또 북한의 그 도발적인 행태 또 핵실험 위협 등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요. 그 윤병세 장관은 이 오늘날 핵 비확산, 핵 안보, 그리고 핵 안전 분야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가 핵 실험이 있을 경우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국제사회가 경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그 북한의 리동일 차석 대사도 참석을 했다는데 어떤 반응이었나요?
네, 이날 리동일 차석대사가 참석해서 그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요. 그 기존의 그 북한 입장을 그 되풀이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국제적인 핵 확산을 미국이 부추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날 한 가지 그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당초 여러 나라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각 대표마다 4분씩 그 발언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 리동일 차석대사가 굉장히 길게 한 15분 이상 얘기를
네.
했고요. 그래서 이날 사회를 본 게 그 한국의 그 차석대사가 그 사회를 봤는데요. 백지아 그 차석대사가 사회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한 시간을 넘겨서 계속 발언을 하니까 빨리 이게 시간이 지났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10초간 경고를 주고 마이크를 끄는 그런
네.
그 해프닝이 있었다는 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자, 북한의 행태를 보면 그동안에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있고 난 뒤에 이제 핵실험이 실시되곤 했는데 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전혀 없는 건가요?
예, 북한이 지난 세 차례 핵실험 사례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이후에 핵실험을 할지 여부는 사실 분명치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죠. 38노스의 분석에 따르면요. 이 북한의 그 서해 로켓 발사장이 있습니다. 동창리의 그 로켓 발사장인데요. 이 북한이 그 동창리 로켓 발사장의 시설을 확장하는 그런 위성 사진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움직임이 있다는 징후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지난 6일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대화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 북핵 문제가 다뤄졌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나요?
네, 왕자루이 그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그동안 그 평양과 그 베이징 수뇌부 간의 일종의 그 메신저, 그 연락관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6일 그 워싱턴에 와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인사키 국무부 대변인이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두 사람이 그 북한 문제를 비롯해 미중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 첫 순서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잠깐 들려드린 말 중에 미 국무부 대변인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한 그 말이었습니다. 백악관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무분별한 비난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표명했는데 성명을 냈습니다. 이 내용 자체 지정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백악관이 북한의 그 과격한 언사들에 대해서 특별히 성명 등을 통해서 지적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예외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불쾌감을 강하게 표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케이틀린 헤이든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냈는데요. 이 북한 관영통신 때문에 과장된 언동 것들은 악명이 높은 일이지만 이번 언급은 특히 추하고 역겹다. 이렇게 불쾌감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으로 다시 얘기하기가 좀 거북스럽지만요. 어떤 표현을 했길래 백악관이 그렇게 강하게 불쾌감을 나타냈을까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방송에서는 그 저속한 표현은 이런 것은 되게 안 하는 것이 상례라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망설여지는데요. 그 상당히 그 저속한 표현을 북한 방송이 썼습니다.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미국의 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해서 혈통이 분명치 않은 잡종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동물원의 원숭이와 비교하는 표현도 있었고요. 또 광대, 어릿광대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네, 사실 이 그런 표현은 그런 국가의 지도자는 고사하고 일반인들 또는 뭐 친구 사이에 허물없이 얘기하는 사이라도 굉장히 이 서로 조심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 말들이 그렇게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 북한 당국이 미국의 최고 지도자를 이렇게까지 표현한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직접적인 배경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그 한국, 일본 등 해서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특히 그 한국과 일본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했었고요. 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 북한은 바로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들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품고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인종차별적이고 그리고 인신공격적인 그런 발언들을 그 관영통신을 통해서 보도한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 표현을 북한은 이제 한국말로 했을 텐데, 조선말로 이제 했을 텐데, 그런데 미국 정부가 그런 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했을까요?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8일 이를 보도해서 알려졌는데요. 당초 이런 보도, 즉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내용을 그 한글판에만 올리고 영문판에는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한글을 아는 그 북한 전문가가 이런 사실을 그 인터넷에 올려서 알게 됐는데요. 여기 아까 그 백악관 부대변인 그 NSC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이런 그 악의적인 표현은 뭐 전에도 있어 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북한, 저 미국 정부는 그 해당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그 북한의 그 발언 또 한글이건 영어건 이런 거는 전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제3국 간에도 이런 그 저속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종종 그 눈에 띕니까?
예, 이 국가 간의 그 이렇게 저속한 표현 그것으로 특히 국가 원수를 비방하는 일은 외교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 국가라면은 사실 이런 그 저속하고 그리고 인신 공격적인 발언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북한의 경우는 사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렇게 그 강력한 비방성 그 발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해서 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그 외교안보 수석을 했었던 분이죠.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이
네.
이 북한의 이런 비방성 그 언사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북한은 전 세계에서 그 주민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 표현의 자유만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잘 누리고 있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사실 북한의 이런 처사는 외교적인 관계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무슨 관계가 안 좋을 때 나쁜 표현, 저속한 표현을 쓰느냐 이러고 물어보셨는데 최근에 그 한국 일본 관계를 그 예를 들어온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작년 12월이죠. 야스쿠니 신사를 아베 신조 총리가 참배했는데요. 한국이 이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그것이 시대착오적이고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무슨 인신공격을 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서 논평을 낼 때 가급적이면은 점잖은 어휘와 용어를 하는 것이 그 상례지 이렇게 아주 인신공격적이고 그 무슨 인종차별적인 이런 발언을 쓰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측면이 뭐가 있냐면은 아까 그 개인 일반인도 이런 고운 말을 써야지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상대가 아닌다 그러는데 북한이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역효과, 즉 북한의 그 국가의 어떤 그 품격, 그 수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상당히 자신들이 의도 안 했던 어떤 효과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자, 인권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유엔의 보편적 정례 검토 이것이 무엇인지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예, 그렇죠. 유엔의 190여 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유엔 인권이사회가 4년마다 한 번씩 그 각국의 그 나라들의 그 인권 상황을 회원국들이 서로 토론을 통해서 점검하고 검토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는 지난 2009년이었던가요? 2009년 말에 첫 번째 보편적 정례 검토가 있었고요. 이번에 4년 반 만에 다시 두 번째 보편적 정례 검토 대상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네. 자, 보고서가 채택됐다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이번에 유엔 인권인사회가 채택한 보고서 핵심 내용은 뭐였나요?
네, 이거 상당히 뭐 많아서 저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에는 유엔 회원국들의 그 북한 인권에 상한 평가, 또 우려, 권고안, 또 북한의 답변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268개의 권고안이 제시됐습니다.
네. 자, 북한의 반응도 궁금해지는데요.
예, 북한은 이번에 그 지난 그 4년여 전에 1차 보편적 정례 검토 권고안 때와는 조금 다른 그런 반응을 보였죠. 1차 권고안 때에는 그 전면적으로 배격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그 최 기자가 얘기한 268개 권고안 중에 83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성분제 폐지라든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라든지 또는 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든지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마찬가지로 거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 대표는 오해와 편견에서 나온 것이라서 거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러나 185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그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오는 9월 달에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물론 이것이 그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전면 배격하겠다라고 밝힌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반응이어서 주목됩니다.
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그 태도 변화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볼 개연성이 많습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그 유일지도 사상, 즉 최고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시스템, 정치 체제입니다. 따라서 그 이 문제의 그 실무를 담당한 외무성이나 노동당 국제국에서 뭐 방안을 만들었을 수는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결심을 하고 이런 방향을 밝혀라 이런 것은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최일위원장이 어쨌든 그 재갈해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로요. 최근 워싱턴에서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죠. 이 COI의 북한 인권 보고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학술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예, 사실 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이후에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놓고 다양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말씀하신 그 학술회의는 지난 7일 그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렸는데요.
네.
역시 이번에도 그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해서 다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 그리고 또 중국이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보리 그 회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미국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 인권 보고서의 핵심은 인권을 유린한 책임자를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라 그런 내용인데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그 이번 그 유엔 보고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국제 형사 재판소의 그 책임자를 회부하라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아직 그 입장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아직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그 언론 즉 뉴욕 타임즈나 LA 타임즈는 그 유엔 보고서 즉 인권 그 책임자를 인권 유린한 책임자를 그 회부하라 이 입장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사설을 통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 미 행정부가 이런 여론을 감안해서 그 이에 대한 그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모든 문제가 풀리려면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이 돼야 하는데 아까 어쨌든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있다고 했지만 이 현실적으로 의제가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예, 그 안보리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 자체는 거부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앞으로 논의를 거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를 할지라도 그 상정 자체 의제로 삼아서 그것을 상정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 그 유엔 안보리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2주 전에 저희가 그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그 의제로 다루는 것 자체는 그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고 또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그 러시아나 중국 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반대 입장이지만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칠 때 그런 태도 변화가 좀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 가정적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가정적으로 그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만일 그 중국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 그 베이징 수뇌부가 이 인권 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좀 수정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뭐 반대 저 찬성은 안 하더라도 기권이나 기존의 입장에서 좀 물러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북한 인권 문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남북한 간에는 일주일 내내 이 무인기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8일에 마침내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론적으로 북한이 보낸 것이 확실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한국의 국방당국이 북한 무인기로 판단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 이 한국 국방당국은 그 이 발표에 앞서서 이 미국의 그 조사단 전문가들이 포함된 조사단과 함께 그 미국과 한국 공동 조사팀을 꾸려서 그 특히 비행 조종 컴퓨터에 임무 명령서라는 것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통해서 이 무인기 세 대가 모두 그 발진 지점 그리고 복귀 지점이 북한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당국이 무인기가 북한으로부터 날아온 것이다라고 확정해서 발표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발진과 복귀 지점이 북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비행 경로도 그렇게 돼 있었고요. 또 이 무인기들은 수도권의 핵심 시설 그리고 그 군부대 등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북한이 직접 이 비행기를 만든 건가요?
분명치는 않습니다. 한국 당국은 그 북한이 그 중국산 무인기로 수입해서 이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직 그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중국의 무인기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 것을 앞으로 계속 도입한다면 그것도 참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한국을 정찰하기 위해서 날려 보냈다면 이것은 군사적 도발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예, 한국군 당국이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고 또 남북한 간의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가령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서 경고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의 그 대책은 뭡니까?
네, 새로운 그 장비와 그 시설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한국군은 그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제 저고도 레이더를 올해 안에 긴급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저고도 레이더와 연동되는 타격체제, 즉 무기로 독일제 레이저 무기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내부 소식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숙청이다, 해임이다 말이 많았는데요. 최룡해가 결국 군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나서 노동당 비서직을 맡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숙청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숙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용해가 물러났지만 노동당 비서직으로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네. 같은 행사에 참석해서 나란히 앉았고요. 또 그 자리에서 연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숙청되거나 실각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인민군 총정치국장이란 자리는 북한의 그 실세로서 그 2인자에 버금가는 자리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두드러진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핵심적인 지위에서는 좀 좀 멀어진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최룡해가 이 인민군 총정치국장 외에도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도 있었고요. 네. 또 중앙군사위원직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 나머지 자리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사실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좌천이나 뭐 숙청이나 어떻게 됐든 간에 한때 2인자 소리까지 듣던 최룡해가 이렇게 금방 변하게 된 것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북한 당국은 그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달 그 25일 그 포병 사격 훈련을 했는데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했고요. 그 이어서 그 당중앙 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군내 정치 사업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게 아닌가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정치적 맥락인데요. 장성택이 축청된 다음에 그 최용해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어쨌든 2인자 자리 소리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 최용해를 2년, 한 3년 그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물러나게 함으로써 그 김정은 체제에서 그 2인자를 용납 안 하고 본인의 그 친정 체제를 다지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많습니다.
네. 계속해서 북한 소식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북한에서 새로운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명칭이 조선속도라고 하는데 그 전에 나왔던 이 마식령속도라는 것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선속도가 나온 바에는 마식령속도 얘기가 또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네, 네. 이 북한에서는 이 속도전을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희천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희천속도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이 마식령 스키장 건설과 관련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 시절이었지만 이 마식령 속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조선 속도라는 것이 또 나왔는데요. 노동신문, 북한의 그 기관지 그 노동신문이 5.1절, 노동절을 맞아서 일면에 사설로 게재한 그런 글에서 조선 속도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앞으로 이 조선 속도가 많이 북한에서 쓰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오래전에는 이 천리마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전 국가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몰고 갔고 또 김정일 시대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희천속도가 있었고요. 이렇게 그 운동, 속도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그 구조적인 모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드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자본주의에서는 그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은 그 더 많은 보수를 받고 더 좋은 집 또 더 좋은 그 생활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반면 그 평등을 지향하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일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의 똑같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별 혜택이 없고요. 이런 그 평등주의 체제는 어떤 그 폐해를 낳냐면 개인 생산성이 낮고 이것은 증산 잘 공장이 잘 안 들어가고 생산성이 하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성이 하락돼서 그 경제가 나빠지는 이런 건데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 당국에서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줄 여유가 안 되니까 운동, 속도 이렇게 전 군중적인 일종의 그 동원 사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려보려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옛날에 대약진 운동이 된 걸 했었고요.
네.
소련도 과거 스타노프라는 운동을 했었는데요. 전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의 관광 관련 소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 북한이 자전거 관광을 허용했다. 뭐 그런 보도가 있는데 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예, 어느 정도나 지금 관광에 그 역정을 두고 있습니까?
예, 북한이 말씀하신 관광 활성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목적은 결국은 외화벌이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래서 이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그동안에도 이 항공편이나 철도, 버스편을 이용해서 중국인들이 북한을 관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 관광은 이 국경지대에서 지린성, 랴오닝성, 북한과 인접한 중국의 그 성들 아닙니까?
네네.
그 지역 정부가 그 주민들의 자전거 북한 관광을 허용한 것인데요. 아, 이 사실 북한은 이 외화벌이를 위한 관광사업 활성화에 상당히 오랫동안 그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통행증 발급 절차도 중국인들에 대한
네네.
간소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또 관광 명소, 관광지도 새롭게 다양하게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의 외무장관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소식도 알아봤고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보편적 정례 검토 보고서를 채택한 이야기, 또 북한 내부 소식 이런저런 얘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